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 후서와 구약 예레미야서입니다.
3장.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들처럼 소개장을 가지고서야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데로 갈 때에도 여러분이 소개장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우리를 소개하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우리 마음에 쓰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읽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켜 써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새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새 계약은 문자로 기록된 율법의 바탕을 두고 맺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탕을 두고 맺어진 것입니다. 문자로 쓰인 것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돌판에 문자로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돌판을 받았을 때 모세의 얼굴이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이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영광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의 심부름꾼인 모세에게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다면 성령의 심부름꾼에게는 더 큰 영광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일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에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한때 영광스럽던 것도 그보다 훨씬 더 큰 지금의 이 영광에 견주어 보면 더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끝내는 없어지고 말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길이 남을 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이 있으니 우리는 아주 담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없게 하려고 너울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굳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 너울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계약의 책을 읽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너울은 아직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 돌아오면 그의 너울은 벗겨집니다. 성경이 모세에 관하여 그는 주 앞으로 들어가서 주와 함께 말할 때에는 너울을 벗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린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그분의 영광을 점점 더 많이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This is my Father's word, and to my lips he gives all nature's sins, and round me rings the music.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제1장.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정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말을 나눴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문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잡는구나.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도성 시온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지도자들은 뜰을 풀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되어서 뒤쫓는 자들에게 힘 한 번 못 쓴 채 달아나고 말았구나. 예루살렘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날에 지난 날에 그 모든 찬란함을 생각하는구나. 백성이 대적의 손에 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대적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 주님, 원수들이 우쭐댑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대적들이 손을 뻗어 보물을 빼앗습니다. 이방인이 주님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금하셨으나 그들이 성소에 침입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잃으려고 폐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 내 뼛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 발 앞에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셨으며 나를 폐인으로 만드셔서 온종일 힘이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묻고 엮어서 멍에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 목에 얹어서 힘을 쓸 수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내가 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주님께서 내 청년들을 무찌르시려고 내게서 용사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나를 칠 군대를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처녀 유다를 술틀에 넣고 짓밟으셨다. 이 일로 내가 우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내게 생기를 되돌려주고 위로하여 줄 리가 가까이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자랑하게 되었다. 시온이 손을 들어 빌었으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켜서 야곱을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기는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모든 백성아 들어라. 이 고통을 보아라. 처녀 총각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갔다.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잃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 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 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두 번째 로마에 투옥되어 마지막을 앞두고 쓴 편지라는 데서 결연한 의지와 슬픈 감정이 교차되는 내용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서신이 바울 사도의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라는 데서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오로지 걱정거리는 교회들과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전도자들의 사명감과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전달받고 함께 사역하는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역자들이 비록 자신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용기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용기를 주기 위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비록 자신이 세상을 떠나 가르침이나 격려를 줄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영적인 사역을 능히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저 유명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의 능력도 이 서신의 특징입니다. 이 1장은 전체의 서론이지만 실천적인 당부는 없는 반면에 여러 가지 교훈들과 격려들을 주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사정과 문안으로 이 디모데 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축복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의 서론과 별 차이가 없는 인사를 나누고 있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좀 더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1절이죠.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사도권은 그 출처도 중요하지만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자신이 사도된 것을 강조함으로써 디모데에게도 이 사실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절인데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차이는 단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던 것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진실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마지막을 앞둔 시점에서는 사랑하는 아들로 더 애정이 가고 안타까움도 남았던 바울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순서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순서를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4장 17절 상반절에는 은혜를 차별 없이 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순서라고 이해됩니다.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도 유효하여 죄의 용서를 누리게 되고 두려움으로만 대했던 하나님은 어느새 확실한 보호의 하나님이 되시고 마음에 주시는 평강도 제한 없이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사랑을 누리고 있음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면서도 서로에게 주는 확인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애정과 그의 신앙인격에 대한 칭찬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3절인데 중요한 역할을 맡긴 만큼 그 일이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낮 기도하고 항상 생각하는 이유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양심이 바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씻겨진 양심이 됩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4절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왜 눈물이 많을까? 그것은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이유에서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부족함에서 흘리는 눈물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넘침으로 인한 감격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둘 다 바람직한 눈물이고 디모데에게는 자신에게는 위대한 믿음의 스승이요 아버지와 헤어짐이 슬픔일 수 있었을 것이지만 바울이 보는 디모데의 눈물은 이 모두에 해당하는 경건에서 나오는 눈물이었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5절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의 내용으로 볼 때도 대단히 경건한 사람으로 확신되어지는데 이러한 디모데의 믿음의 출처를 밝히지만 3절에 본 대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유대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쉽게 감격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는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울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고 한 것은 주변에 역시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쪽의 계보는 확실히 유대교의 바탕 위에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으로 생각되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거나 3장 15절 상반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한 것으로 보아서 성경의 바탕을 둔 신앙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양육이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를 치료하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사역자로 준비된 것으로 보여 역시 어려서부터의 신앙 양육은 대단히 소중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최종적으로는 너의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부모들의 믿음이 칭찬된다고 해도 그 칭찬듣는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당대에 끝낼 수 없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돼야 하는 데에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앞에서 확인한 디모데의 믿음을 전제로 앞으로 지금보다 더 힘겨운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더 큰 싸움을 감당해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바울 자신의 복음 전파자가 된 경험도 함께하여 더욱 친근하고 감격적인 부탁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6절 상반절인데 안수는 하나님의 일, 즉 사역을 위한 위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에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로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써 다시 보게 되었고 사도행전 9장 12절이나 17절이죠.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의 전도를 위해 바나바와 함께 교회로부터 안수를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6절 중간인데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거론하는데 은사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한 것으로 각 사람이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불릴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6절 하반절인데 영적인 은사도 주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결되는 7절 앞에는 원문에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7절 상반절인데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대부분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기록되는 7절 하반절에 세 가지 은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내적 은사들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처럼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절제하는 마음은 자신을 절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온전해지도록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이미 디모데는 이런 입장에서는 바울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8절 상반절인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에 한 것처럼 복음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증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 하반절에 권면하는데 이 당부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사람의 방법으로나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불리익이나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당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몇 차례 상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깝게 지낸 분의 장례를 제가 직접 치른 적도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째어다.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기쁘고 슬펐던 일들이 이제는 그리운 추억으로만 남습니다.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데 그것을 펴서 볼 수 있는 이가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요한은 절망한 나머지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 후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 그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냈는데 그 피가 번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시편 112편에서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죽음까지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 말씀이 시편 116편에 있습니다. 성도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훈장처럼 남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죽게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다. 그 기대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선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왜 굳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이며 거기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Thank you.